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korea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11월 11일 목요일.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기초로 하는 모든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위대한 주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엘렌 G. 화이트는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먼지로 덮어버리고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을 위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들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질 준비가 된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거룩하심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일, 곧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났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씻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명기 9장 1에서 6절을 읽어보라. 모세는 여기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보여주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리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만일 누군가가 복음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하고자 한다면 신명기 9장 5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약속하신 영원한 복음 때문이다. 만약 그 약속이 영원 전부터 주어졌다면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 때문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 전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그대의 잘못과 그대의 결함과 그대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위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그분과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신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으며 성취되었다. 그대의 행위와 그대의 순종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그대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사람의 행위와 순종은 이미 받은 구원의 결과일 뿐이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이다. 이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다. 묵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용.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은혜만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함.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반면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순종 없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율법은 품성을 측정하는 표준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생케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믿음과 행함 95. 저의 보잘것없는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는 어리석은 생각과 노력을 하며 신앙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세상도 우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를 인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죄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께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귀하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 그토록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 다 섬기지 못하였던 그 제자들의 아쉬움을 이제 재림의 날에 그들은 그 못다한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며 그들은 그들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사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그 이야기들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였고,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교의 자리에 서게도 되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다함 없는 헌신의 삶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를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하여 중요한 한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1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소이다. 아마 긴 설명 없이도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하는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총독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쩌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힘주어서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얼굴은 부인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놓아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파랗게 질렸다라고 시대의 소망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반되는 감정 때문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옳은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근데 그는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사람들로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주의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관원들의 배신과 거짓에 대한 통렬한 견책을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들 앞에 서신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의 악의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를 거절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헤롯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역시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빌라도 앞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여기저기로 끌려다니신 예수님은 정리를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한 후에 산헤드린 의회는 선고를 확인받아 집행하기 위하여 빌라도에게로 갔다. 이미 예수님은 무죄한자였지만 산헤드린 회원들에 의하여서 정죄를 받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받기 위하여 빌라도 앞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문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 종교 당국자들 앞에서 받은 종교적인 신문이었고 두 번째는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받은 민사적인 신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의 예비 신문, 한 번은 안나스가 단독으로 한 것이었고 한 번은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차례의 시달림 속에서도 주님은 변론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의 그 모습 속에서 헤롯이나 빌라도는 그가 분명 무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물 교훈에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결국에는 저희의 이기심을 폭로하는 것임을 알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보여주시는 진실함과 경건의 모본을 미워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나타나는 고상한 신앙의 표준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온 생애는 그들의 이기심을 책망하는 하나의 견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게 되었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게 되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 빌라도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빌라도는 이 전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도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석방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를 한 간습을 생각해 내었다. 이 축제일에는 백성들이 선택하는 제수 한 사람을 석방시키는 간습이 있었다. 이 간습은 이교도가 창안한 곳으로 거기에는 공의라고는 추호도 없었으나 유대인들은 이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 있었다. 이때의 로마 관원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바라바라는 제수를 잡아 두었는데 이 제수를 예수님과 비교해서 누구를 놓아줄까 하면 당연히 빌라도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할 줄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청취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알면서도, 옳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못한 일들은 없었습니까? 그것이 틀린 줄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함에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빌라도는 알면서도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군중들이 폭도를 일으킬까 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즉,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덕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빌라도에 예수님은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희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에 큰 오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림을 준비시키기보다는 재림을 거절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면 강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는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갇힌 폭도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는 소문난 죄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는 성중에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바라바는 잔인한 인물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물에 대한 다른 질서를 세울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악마적인 착각 아래 도둑질과 강도질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으며 백성들 등 중에서 추종자를 얻어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을 선동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열성에 가면을 쓰고 반역과 잔인한 일을 감행하는 무정하고 절망적인 악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그를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거절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잔인한 자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수모를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지 말고 그들의 인도자의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바짝 깨어 있어야 한다.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위하여 나를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우리는 지상에 이르러 온 위기 중 가장 중요한 위기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가 바짝 깨어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적처럼 몰래 이를 것이다. 사단은 그의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 비밀리에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의 때에 자만과 자아신뢰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품성에 있어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들은 배역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빌라도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신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가장 큰 결과가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한 자를 틀렸다고요? 아니에요. 옳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보고도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대의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고귀하고 이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법도 그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치면서 또 제주도의 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중앙교회가 있는 곳이 아라동인데 아라 1동 375-12번지에 가시면 거기에 큰 비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산천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려져오는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곳을 이 제주도를 다스리던 여러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약동이라고 하는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탐나기년이라고 하는 그 책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한라 산신제를 백록담에서 2월에 지냈기 때문에 그 한라산 백록당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죽는 일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470년 성종 1년에 제주 목사로 부임한 이약동이 도민들의 고생을 덜기 위해서 백록담까지 올라가지 말고 이 산천단, 즉 제주시 아라동에 소속 있는 소산오름 기슭, 이 낮은 곳에서 제단을 만들고 제를 지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매 2월 첫 정일에는 이곳에서 산신제를 봉행하게 되어 주민의 피해를 줄여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배려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목사로서 헌신한 그분의 덕을 기리기 위하여 비석을 세우게 되었고 그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주도를 많이 여행해 보셨죠? 이곳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도에 오시면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귀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백성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루하신 그분을 우리의 삶이 불편하다고 우리의 삶에 걸림이 된다고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말없이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를 위하여 조롱당하신 그분을, 멸시와 모멸과 고통당하신 그분을 매일 새벽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가슴에 모시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따로 시간을 내어 이 귀하고 좋은 주님을 명상하는 일을 계속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재림을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매우 흥미진진한 프랑스 여행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프랑스 이야기들이 저희의 이 시간을 매우 감칠맛 나게 하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목사님께서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파리 여행을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제 이 파리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 또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몽마르트 언덕에 얽힌 그 이야기들을 이 시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프랑스 파리 여행을 아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몽마르트 언덕이 순교자의 언덕이었는데 그것이 변하여 지금은 예술의 언덕, 파리의 예술을 대표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몽마르트 언덕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심성당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사케르케르 대성당이 있습니다. 파리에는 그 파리시를 이렇게 한눈에다 내려다 볼 수 있는 네 개의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요. 에펠탑 위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리의 개선문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유명한 노트르담 사원 그 첨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케르케르 성당에서 이 파리 전경을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눈에 들어오는 파리는 아름답고 잘 정리된 그런 곳이죠. 이 사크르케르 성당은 노트르담 성당과는 아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노트르담 성당이 중세의 고딕 건축 양식인데 비해 가지고 이 사케르케르 성당은 네 개의 대소돔을 가진 로마네스크와 비잔틴 양식을 섞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색깔부터요. 아주 때깔 고운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눈부십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흰 것은 석회하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파리를 다니면 때 묻은 그런 그 색깔을 보는데 이 성심성당만큼은 아주 지금도 하얗게 이렇게 솟아있는데요. 이 반짝이는 돌은 오히려 때를 밀어내는 특수 석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당 앞에 잔 다르크의 동상이 있습니다. 1431년 5월 30일 화형을 당한 잔 다르크는 무려 600년은 지났지만은 여전히 이 프랑스의 국민적 영웅이고 프랑스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잔 다르크는 프랑스에서 애국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케르 성당 앞에 이 잔 다르크 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심성당은 1876년에 기공해서 1891년 성당 내부를 완성하고 1899년에 돔식 지붕을 완성하고 1912년에 종탑을 완성하고 1914년에 이제 완전히 공사를 완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919년에 축성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하고 다른 것은 이 성당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성당 뒤에는 각형 종루가 있는데 19톤의 이 종을 가르쳐서 자기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한국의 그 경주에 가보면 에밀레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밀레 종은 성심성당에 있는 이 종보다 더 큽니다. 높이가 3.7m고 둘레가 7m고 무게는 1톤이 더 많은 20톤이 넘습니다. 771년 12월 14일에 완공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세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육중한 정문, 대개다 이 정문들이 이 청동으로 아주 육중하게 되어 있어요. 성심성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를 내가서 아주 꼼꼼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정면 중간에서부터 거의 천장까지 벽에는 거대한 크기의 승천한 예수상이 이 관광객들을 압도합니다. 마침 제가 갔을 때는 미사를 드리고 있어서 잘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대충 둘러보고 나왔습니다만 참 훌륭한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 앞에 잔디에 많은 파리 시민과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예, 사진들을 찍고 꼭 이곳에 가서 여러분 인증샷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파리에서 제일 높다는 이 언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파리의 여행을 제가 이제 마치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파리를 관광하는 동안 솔직히 말해서 황홀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움을 마음에 담는 것도 이제는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성령으로 순간순간 진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이제는 파리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파리를 사랑하게 되었고 파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파리는 옛것과 새것이 조화된 도시입니다. 많은 것에 손때가 묻고 이끼가 끼어 있지만은 돌 하나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프랑스에서 핍박받은 성도들의 삶을 되새겨보고 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의 예언 성취 현장을 둘러보고 확인한 것은 참으로 큰 감격이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순교자가 이 프랑스에 발생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로 기독교는 역설적으로 박해를 통해서 단련되고 확장되고 영적인 힘을 기르고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순교자의 피는 그야말로 부흥의 종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파리 관광을 다 마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밤 11시 20분인데 유로 열차를 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KTX의 모델이 된 최고 시속 370km까지 달릴 수 있는 이 복층의 초고속 기차 떼배제입니다. 잔설처럼 남아서 교훈을 주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주 지금 생각하면 대단히 웃음이 나오고 좀 겸연쩍어지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첫째는 파리역 광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동안 일어난 것입니다. 출발전 시계를 보니까 한 30여분의 여유가 있어서 휴게실에 실만한 의자를 이렇게 찾는 중에 한 중년의 아주 우아한 그 파리 여인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쫙 꼬고 내 눈에 심히 익은 듯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가가 보니까 그게 안교 가정책이라는 걸 제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틀림없이 재림교인이었습니다. 내가 인사를 거대면서 나도 한국에서 온 재림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아, 그녀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사람 많은 데서 힘차게 뭐 나선 나를 이렇게 포옹하면서 호구하면서 매우 기뻐하고 훌쩍훌쩍 뛰었어요. 아, 역시 재림교회는 세계적으로 한 교회 개념인 걸 아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랐습니다.
네, 목사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재림교인이라는 것이 새삼 행복하다는 그 이야기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에 가서 사람을 만나면 겁이 나는데 난생 처음 보는 목사님을 보고 그것도 아내가 있는 목사님을 덜썩 껴안고 이 펄쩍 뛰었다는 예. 이야기를 들으니 이 재림교인 된 것이 저도 참 행복합니다. 예. 예. 목사님, 이 그러면 열차를 타고 이렇게 네덜란드로 건너가신 것 같은데
예, 예.
또 열차 안에서도 재밌었던 이야기가 그래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둘째 사건인데 열차 안에서의 그 조금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 칸의 복층으로 승객 4명이 타고 잠잘 수 있는 침대 열차였는데 아주 캄캄한 밤을 가르며 줄기차게 달렸습니다. 마침 우리 부부가 탄 칸에는 한국인 목사님 네 분이 함께 타가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그저 편안히 잠자며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옆 칸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탄 승객 중에 마치 산도둑과 같이 생긴 얼굴에 온통 시커먼 수염이 만발한 흑인 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가지고 함께 잠을 자는데 세 명의 일행은 겁이 나가지고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파리에서 만난 한국에서 온 다른 일행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유럽을 갈 때 열차를 탈 때 조심해야 한다. 그 가다 보면은 갑자기 뭔가 그 가방을 내 챙겨가지고 간다. 몇 번이나 일러줬습니다. 자기들은 카메라를 잃어버리고 뭐 세게 넣어두었던 돈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해서 흑인과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심하면서 긴장 속에서 밤을 뜬눈으로 세웠어요. 기차가 이제 새벽에 거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먼저 깨어난 그 흑인이 아주 상냥하게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수 없이 손 발짓하며 짧은 영어로 몇 마디 서로 주고받았는데 아 글쎄 그 흑인이 재림교회 성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겸연쩍었던지 극한에 탔던 우리 일행이 그를 무서워하고 의심했던 것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결코 다음에는 하지 말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네,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꼭 신앙하면서 잘 이렇게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원고를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감동이 없었는지 글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스위스를 소개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도 스위스를 이렇게 가보았지만 스위스 하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나라잖아요. 예. 그 스위스를 목사님 저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예.
이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목사님 그 스위스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이 네덜란드에 가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겠지만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네덜란드에서 스위스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제가 표현하는 대로 하면은 녹파가 굽이치는 스위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통 푸르름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있는 곳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플라자 호텔에서 우리가 지냈는데요. 여독에 지친 아내가 이내 잠에 골아떨어졌어요. 그래서 난 새벽 3시경에 깼습니다. 여행에 지쳐 깊은 잠에 빠진 아내의 얼굴을 내가 물끄러미 내려다보니 깨우기가 안쓰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잘 인도하셔서 잘 견디게 한 것이 고마웠습니다. 조금만 더 자야겠다고 누웠는데 그만 모닝콜을 듣고서야 눈을 떴습니다. 기차역에 5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데 벌써 4시 40분이여 시계 보니까 전화로 빨리 오시지 않고 목사님 뭐 하십니까? 전화기에서 터져나온 짜증 섞인 이 어투에 아주 황망해졌습니다. 출발 전 인원 점검하다가 우리가 업자 전화한 것입니다. 흑업지겁 뭐 세수도 못하고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와가 버스에 올라타니 겸연쩍이 이루 금할 길 없었습니다. 마침 그 도로가 한산해서 다행이었지 큰일 날 뻔했어요. 버스가 속도를 낼 수 있어가지고 제대로 잘 도착하게 되는데 겨우 시간을 맞추어서 네덜란드 최대 규모의 철도 중앙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5시 38분 발 유로 레일 기차를 타고 이제 스위스 취리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스위스라고 하면은 참 아름다운 곳인데 대표적인 도시가 취리이죠. 수도는 베른이지만은 그러나 이 취리가 정말 관광객들에게는 그 출발 지점이 됩니다. 이제 가면서 한식도 받고 양식도 받고 이렇게 해서 도시락 두 개를 기차에서 이제 먹어야 되니까 받아들고 이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만일 기차를 놓쳤다면 그 원망 어찌 다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쑥스러운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생각해 봤어요. 목회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최근하는 모닝콜이 필요합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 깨우는 게 필요해요. 나태하여 소명이 흐려지고 믿음이 식을 때 성령의 이런 세미한 콜을 듣고 자각하여 다시 몸을 추슬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걷은 곧 떠나라. 아기스를 통해서 성령의 이런 음성을 듣고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에서 스위스로 넘어가면서 이 기차 안에서 보니까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이 한가한 목가적 정취를 유유히 이렇게 만끽하면서 낭만을 즐겼는데 드넓은 평지의 풍경은 몽땅 다 그림과 같아요. 유럽은 뭐 거의 다 이래요. 그 풍경하는 꼬리를 물고 오버랩 되면서 줄기차게 따라와서 나를 매료시켰습니다. 또 소박한 시골 냄새가 물씬한 넓은 목초지도 보이고요. 청초한 들판 그리고 이미 추수를 끝마친 들밭이 이렇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럽의 농촌은 대개가 대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의 이 농촌에는 이렇게 밭이 올망졸망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정리 안 된 곳은 정말 또 이 정겨운 맛이 나지만은 이 유럽은 다 대농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심이 있는 수려한 풍광을 즐기며 아름다움을 실컷 마음에 담고 드디어 11시 25분에 마나임 역에서 지리로 가는 열차를 갈아탔는데요. 이 외국에서들이 보니까 이 환승하는 일이 있어요. 옛날 제가 어린 시절 안동 쪽에서 대구로 가기 위해서는 꼭 이 영천역에서 이제 갈아타던 일이 생각났는데 요즘 말하면은 환승인데 이거니 일상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환승하면서 또 환승할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여행할 때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목적지인 하늘로 가기 위해 생애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던 길이 조금 미비하고 조금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환승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애의 개혁이고 또 어떤 면으로는 회심이고 이 방향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오후 3시에 스위스 치리의 관문 중앙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본격적인 스위스로의 그 여행은 다음 시간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